여러분, 다 키운 자식이 어느 날 부모에게 이릅니다. 자식 덕 보려고 이렇게 키운 건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부모 생각이 어떨까요? 실제로 훗날에 이 자식들 잘 키워서 호강하리라 그렇게 해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다 자란 후에 나중에 자식 덕 보려고 키운 것 아니죠 이러면요, 그야말로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 말은 맞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고 봐야죠. 정말 속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핵을 가지겠다고 저렇게 발사심을 해대고요, 천안함 사건도 일으키고, 이런 걸 보면서 남한에 속이 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금강산 관광이다, 또 어느 대통령 시절에 북한으로 원조를 참 많이 해줬잖아요. 그렇게 많이 퍼줬는데 결과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한동안은요, 이젠 국물도 없다, 그래서 대북 송금이나 북한과의 교류를 다 한번 단절시키기도 하고, 지금도 아마 교류가 잘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퍼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억울함이죠. 여러분, 자식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아니면요, 우리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럴 수 있냐, 이런 마음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품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모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자식에게 무슨 안갚음을 하거나 그럴 수 없잖아, 그죠?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 북한 저거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해줘도 완전 적반하장이거든요. 저거 어떡하겠냐? 많이 답답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모스가 이걸 잘 보여줍니다. 비유컨대 이런 거예요. 이 남한의 시골 농부에게 하나님께서요, 저 북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전하라고 하면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남한 사람이 넘어왔다 그러면요, 일단 환영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다가 어디서 왔냐고 보니까 저 시골 촌놈이에요. 완전히 무시하기 딱 알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잘하면 대우받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 예가 한번 있었거든요. 오래전 일임내만은 어느 여학생 하나가 넘어갔죠. 지금은 국회의원이 돼 있어요. 여전히 이런 말 저런 말은 많이 납니다만은 지금은 국회의원이 돼 있는 그분이 옛날 대학생 시절에요, 북한에 올라가서 뭐 청년 무슨 축제인가 거기에 참석했다가요, 북한에서는요 통일의 꽃이라고 불리면서 인기가 대단했다고 그래요. 기회를 잘 타고 방법만 잘 선택을 하면, 아, 북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은 우리 생각에는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 이랬다가는 아마 살아남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요령껏 잘하면 어떨까요? 북한에 가서요,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미국은 이런 죄 때문에 망한다, 이러면 북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잘 들어주겠죠. 중국도 옛날부터 우리가 우방 사이로 지내더니 요새 마음 변했는데 저 중국도 한번 두고 봐라, 이러면요, 박수 칠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도 욕을 하면 좋겠죠. 근데 거기 가서요, 남한 사회가 지금 저 모양이지만 얼마 못 가서 무너질 거다, 이러면요, 북한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마 박수 칠걸요. 그러게 박수 받는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 북한은 어떤지 아느냐, 이러면서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면요,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해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모스가 행한 일이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시절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시골 농부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메시지를 저 북쪽 이스라엘에 갔어.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시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주변 나라들의 죄를 지적을 해요. 이스라엘을 빙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전부 하나하나 열거해가면서 이 나라는 이런 죄로 인해서 이 나라는 이런 죄로 인해서 쭉 지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바퀴를 빙 둘러서요. 남쪽 유다까지 옵니다. 남쪽 유다는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랬으니 북한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얼마나 아모스의 메시지에 열렬히 환영했을까 짐작이 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북한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비유처럼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남한은 이렇게 망한다 이야기해놔놓고 그 다음에 북한 너희는 어떠냐 그러면서요 북한이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들 쫙 나열 한번 해보세요. 난리가 날걸요. 지금 아모스가 쓰는 방법이 딱 그렇단 말이에요. 한 바퀴 빙 두르고 남쪽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난 다음에 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요 저런 말 잘한다 맞다 하고 박수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는지 참 궁금해요. 아니 주변의 여러 나라들 포함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맞는 말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징벌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아모스가 주변 나라들을 전부 지적하고 잘못을 책망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칼날이 자기들을 향하고 있다고는 아마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칼날이 자기들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 부분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죄를 지적하는 부분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6절이 아니고요 2장 1절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아직 북이스라엘까지 안 왔습니다. 모압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물론 모압 앞에 여러 나라가 또 있습니다만 그건 일장의 이야기인데 이 모압의 죄를 지적하는 것하고 아주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모압만 먼저 보겠습니다. 서너 가지 죄라고 그랬죠. 서너 가지 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모압의 세 가지 죄들과 그리고 넷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말로는 서너 가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뒤에 나오는 문맥하고 연결시켜 보면 서너 가지라기보다는 일곱 가지라고 보는 게 좋을 듯해요. 왜 그러냐니까 뒤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지목할 때 헤아려 보면 그 죄가 일곱 가지예요. 그래서 서너 가지 죄, 다른 말로 했어요. 일곱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지적한 죄는 딱 하나입니다. 모압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로 옵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요. 유다의 일곱 가지 죄 중에서 지적하는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돌더니 6절부터 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시작은 비슷해요.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러죠. 그러면서 지적하는 것은 서너 가지가 아니고요. 전부 일곱 가지예요.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딱 한 가지 대표되는 거 하나만 지적을 하더니 그걸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박수를 쳤는데 아 시원하다 이랬는데 자기들을 지적하는데 보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일곱 가지를 그대로 다 불러냅니다. 6절 중간부터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러면서요, 죄를 일곱 가지를 그대로 다 나열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가 책망하려고 하는 실제 대상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책망을 하려고 주변 국가들을 빙 둘러가면서 한 바퀴를 돈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아모스가 사실은 자기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주변 나라들을 책망하니까 잘한다고 박수 쳤단 말이에요. 사실은 진짜 책망받아야 할 나라는 자기들이라는 걸 까마득히 모른 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말이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이분이 나중에 국회의장까지 합니다. 근데 국회의장 도중에 사퇴하고 쉽게 말하면 쫓겨나오는 거죠. 국회의장직에서 쫓겨나오더니 요즘 또 신문에 가끔 나와요. 성추행으로요. 골프 치러 갔으면 곱게 공만 치지. 왜 젊은 아가씨는 건드려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게 약간 노망이 들었나 그랬더니 그 얘기를 전하는 기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사람이 옛날부터 그 손버릇이 그렇게 안 좋았대요. 옛날에도 여전히 그랬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참고 먹고 살기가 급하니까 웬만한 거는 참고 넘어가서 그랬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걸 견딜 수 없어서 고발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한때 여당의 명대변인이었습니다. 원래 대변인들은요, 주로 방송 기자 출신들인데 이분은 검사 출신이에요. 변호사, 검사 출신이 대변인을 해서 아주 오랫도록 정말 잘했습니다. 명언을 많이 남겼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랬던 이분이 요즘 신문에 성추행으로 등장해서 온갖 지금 망신을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는 자기가 얼마나 이 손버릇이 나쁘고 잘못하고 있다는 건 까마득히 모른 채요, 남을 향해서 그렇게 화살을 퍼부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참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건 정말 잘 모르는 모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반응하는 걸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남들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 이걸 먼저 생각 좀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늘 다른 사람만 살핍니다. 이 아모스가 다른 나라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부 하나씩 언급했잖아요. 정말 잘한다 했는데 세상에 나를 향해서는 잘못을 일곱 가지를 지적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가지고 자꾸 시비 걸지 마라. 내 눈에는 뭐가 들었죠? 다른 사람 눈에는 티끌이 들었는데 네 눈에는요, 들보가 들었다는 거예요. 대들보입니다. 제 눈에는 대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그 시비를 거는 거, 그 정말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십시다. 그 바둑이나 장기 두는데 사람들 옆에서요, 훈수 참 잘 들어요. 우리말에 재밌는 말이 있죠. 훈수는 원래 뺨 맞아가면서 드는 거래요. 뺨을 맞는 한이 있어도 훈수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맞아가면서 왜 그러나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답답한 거예요. 야, 이게 많이 보이는데 왜 그러고 있냐. 이거 입을 다물고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두면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그게 잘 보여요. 사람이 참 희한한 게요, 자기 모습은 잘 못 보면서 남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뺨 맞아가면서라도 입을 떼지 않을 수 없도록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뭐 할 때요.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거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참 무조건하고 잘한다, 수고한다, 멋지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뒤에 와서 이렇게 보면 어째 이렇게 못했냐 이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식당에 가면요. 나는 손가락 하나 갖다가 안 했는데 주일날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도록 수고를 하고 있으니 보는 사람들마다 다 감사하고 맛있고 고맙고 이래야 정상일 것 같은데 하면 왜 이래 짧노? 오늘 간 누가 봤노? 이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러면 자기가 일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는 거는 참 어렵지만 남이 해놓은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입대기는 참 쉬운 게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입에 좀 마음에 안 들고 내 눈에 들지는 않아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그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두자 말이야. 왜 이렇게 짜냐고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뭐 했니? 이러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쑥 들어가야 돼요. 자기는 일 안 하면서 남이 해놓은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눈이 그쪽으로 발달되어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 압시다. 이런 병 고치려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이걸 늘 생각하자는 거예요. 뭐 부부 싸움을 해가면서 하다가도 이런 생각하면서 싸우시면 됩니다. 그럼 빨리 해결이 나요. 둘이서 열심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그것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릴 때 들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이걸 왕창 시켜버리는 딱 한마디가 있어요. 사모님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요. 딱 한마디만 하면 목사 설교 완전히 묵살발 돼버려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모님이 저 뒤에 앉아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가 이러고 있는데요. 뒤에서요. 진어. 이거 한마디면 설교 끝나는 거예요. 진은 카모 두 글자죠. 이걸 세 글자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마리사. 이거 경상도 사투리가 됐어요. 마리사. 무슨 뜻이에요? 말로야 뭔 소리를 못하냐 그 말입니다. 아니 앞에서 그냥 열려고 있는데 저 뒤에 앉아 사모님이요. 마리사. 이거 한마디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수고하고 애쓰는 걸 허물어뜨리는 거는 너무 쉬워요. 물론 그런 소리 듣는 목사님이 뭐 좀 말만 그러고 잘 못하니까 그런 말 나오는 거겠죠만은 어쨌거나 하기는 어렵지만 그거 이렇게 뭉개는 것은 너무너무 쉽다는 거 기억하셔서 여러분 남의 수고를 무너뜨리는 거 남의 흠을 찾아내는 거 이런 것보다는요 나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이런 눈 하나님께서 내게는 뭐라 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말라 이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선지자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휴전선을 넘어서 저 북쪽에까지 가서 왜 이스라엘에 이런 죄악을 지적하고 있느냐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2장 10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하는 걸 왜 이렇게 선지자를 동원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느냐 그러니까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거늘. 뭔 말이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너희를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가면서 이끌어다가 여기까지 딱 데려다 놨는데 너희가 지금 뭐하고 있냐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했어요. 너희가 지금 나를 내 말을 거역하고 나를 배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책망입니다. 그러니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가 올라와서 이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너 나쁜 놈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다가 여기까지 갖다 놨는데 왜 내 말을 거역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잘 보여주는 표현 중에 하나가 3장 2절 한번 보세요. 3장 2절에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럽니다. 그 뒤에 그러므로 하고 나오는 게 있죠.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까? 땅의 모든 백성 중에 너희만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보응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라는 얘기는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만 사랑을 쏟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배신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돌아가서 9절 한번 보세요.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악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 아모리 사람들은요 백악목과 같고 상수리나무 같아서 아주 강한 나무예요. 튼튼한 나무예요. 쉽게 말해서 너희가 상대할 수 없는 너희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강하고 튼튼한 민족인데 그 민족을 내가 싹 진멸했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너희만 알아서 이런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희가 나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 뜻입니다. 특히 내가 너희만 알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내가 너희만 사랑했노라라는 사랑 고백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배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이 배신이라는 게 참 나쁘잖아요. 고무신 거꾸로 신는단 말 요즘도 쓰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요즘은 확실히 좀 조용한 것 같아요. 많이 뭐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요 남자친구가 군에 가 있는 동안에 여자친구가 배신을 해가 딴 사람하고 사귀는 이런 일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면 남자들이 주로 총 메고 도망을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방 같은 데 죽치고 앉아가지고 누구 불라도 하고 총 쏴지키고 이런 일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일이 별로 기사가 안 나는 걸로 봐서 그런 일이 없어졌는지 아니면요. 군에 가 있어도 바깥하고 소통이 잘 돼가지고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런 걸 옛날에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조강지쳐 버리는 거요. 요즘도 그런 드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조강지처를 버리고 자기 회사 사장님하고 딸하고 뭐 어찌어찌 했는데 이 조강지처가 나중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다시 원수 갖고 뭐 하는 이야기 이런 거요. 이게 참 나쁜 겁니다. 결혼해 주겠다고 핑계를 대고요. 온갖 단물 다 빼먹고 나 몰라라 하는 이런 것도 이게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배반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아모스가 전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너희만 알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걸 배신할 수 있느냐 이런 책망이에요. 연애하다가 헤어진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뭐 흔히 잘 하는 얘기가요 여자가 어디 그 한 사람뿐이냐 세고 센 게 여자 아니냐 이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위로가 될까요? 혹시 되는 사람 있어요? 그래 알았어 잊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 말에 위로가 된다는 것은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했는데 아니 내 가진 거 다 내 온 마음 들여가지고 사랑했는데 나를 배신했다? 옆에서 위로가 안 됩니다. 잘하면요 질투의 화신이 돼서 무슨 사고를 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신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해도요 지독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설픈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사귀어 보고 괜찮으면 뭐 또 좀 더 사귀어 보고 괜찮으면 헤어지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 사랑요. 아, 이건 별로 안 좋아요. 잘 생각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으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가는 거 이런 것이 좀 좋아 보이는데요.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헤어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해도 정말 지독하게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수준 낮은 어설픈 사랑하시는 분 아니에요.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사랑해서 사랑할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결국은요 독생자까지 희생시킵니다.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돈 몇 푼 쓰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희생시켜가면서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지독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배신해도 아무 일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배신을 하게 되면 탈이 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해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 구내에서 살인사건이 몇 건 일어났었어요. 다 이런 거예요. 아주 오래됐습니다만은 옛날 의령의 우순경 사건도 있어요. 순경이니까 총을 만지잖아요. 총 들고 가서 자기 처갓집이 될 뻔한 식구들을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배신하면 자칫하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러니까 너무 좋은 분만 같아 보이지만 제가 요즘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제가 물었더니 이 표현이 나왔어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뒤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뒤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때는 정말 깨끗이 용서하고 깨끗이 잊어버리시는 분인데 내 이거 갈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딱 드시면 그 뒤끝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뒤끝 있는 분이에요. 뒤끝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뒤끝이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냐고 했을 때 백성들이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란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모세야 산 위로 올라와라.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저 발음을 제가 어려울지 모르니까 잘 들어주세요.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범죄하였도다 이럽니다. 누구 백성요? 내 백성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려가라 이러는 거예요. 누구 백성이라고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게 어디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앞에서 간절히 빌어요. 하나님 주의 백성 주의 백성 이러면서요.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러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장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요 모세를 보고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요 모세는요 그게 어디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지요. 전부 멸해버리겠다 그랬을 때 모세 그렇게 빌었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분은 안 내릴 때 어쨌든 빨리 내려가 봐라. 내려가가지고 모세가요 그 우상 다 깨부시고 다 수습해 놔놓고 다시 뛰어 올라옵니다. 올라왔더니 하나님께서요 뭐 돌판 새로 만들고 가는 건 아시죠? 돌판 새로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라와서 하나님께 올라와서 모세가 또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차라리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기도해요. 아까 용서 안 했나요? 성경이 참 재밌는 게 아까 용서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전부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세우겠다 했는데 모세가 이게 주의 백성인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거는 안 하겠다 이랬거든요. 이제 다시 올라와서 용서해달라고 막 빌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좋다 용서는 해주겠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죄를 묻겠다 그리고 너희들 앞서서 내 사자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끝난 것 같죠? 여러분 성경 참 재밌습니다. 유심히 보셔요. 모세 기도가 끝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노라 이 말의 의미는요. 사자만 보내고 하나님은 함께 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모세가요 산 내려가서 백성들 단속시켜놓고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와서 하나님 사자를 앞서 보낼 일만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야 합니다고 또 매달려가지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풀고 같이 가겠노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바빴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다 멸하겠다는 그거 제발 취소하시고 이거 내 백성 아니라 하나님 백성입니다. 다 손에 발에 빌었죠. 좋아 그럼 그렇게 하겠어. 그런 다음에는요 사자를 먼저 보내주겠다고 할 때 하나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된다고 몇 번을 빌고 빌어가지고 겨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뒤끝이 없고요 화통한 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우리 모든 죄악을 깨끗이 잊으시는 분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요 매를 좀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요 뒤끝이 확실한 분입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사람을 배신하면 그게 무서운 건데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2장 14절부터 한번 보셔요. 14절에서 16절까지요. 이걸 네 글자로 바꾸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매를 들면요. 이건 죽어봐라 그런 뜻입니다.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수레에 곡식이 가득 실려 있으면 이게 복인가요? 농부에게 있어서 엄청난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곡식에 수레가 가득 실려 있어도 이게 화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위에 13절 보세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이러죠.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이기 때문에 진흙탕에서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화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상의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데 관심이 좀 적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자라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죠. 왜 아모스가 휴전선을 건너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외치느냐 그 많은 메시지의 핵심은 5장 24절에 있는데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의롭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들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요. 참 부실공화국이에요. 세월호 사건 난 지가 얼마 됐다고요. 어제 아래 또 무슨 지하철 뚜껑이 눌려가지고요. 또 그 애꿎은 사람이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전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 싶을 만큼 썩은 데가 많은 나라. 이러다가 호출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아모스가 그렇게 외쳤던 공의는 어디 가고 없고 편법에 부정에 몰상식에 이게 젖어 있으니 이 나라 구석구석이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이걸 보면 오늘 우리 사회도 아모스가 그렇게 하는 말씀을 전했던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정돈하면 첫째는요, 남의 잘못을 살필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여기에 관심을 쏟자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보응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살아가시고 오후 시간에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지만 북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이 결단코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마음 아프게 이스라엘을 돌아보셨다는 것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에 모인 우리 서울시민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